그 은혜로 인하여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항상 저희의 육신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저희 마음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같이 어리석고 미약한 자들에게 주님의 귀한 어린 아이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한 교사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매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희가 아이들을 더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저희가 이 교사의 직분을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이 교사의 직분을 맡아서 출발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더욱더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교제를 나누는 이 시간도 함께해 주셔서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할지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같이 공부해봐야 될 과는 뭐냐면 책 가져오셨나요? 신입교사 교육책. 네. 책 안 가져오신 분 계세요? 책이 있어야 되는데. 책이 잘 돼 있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어떤 파워포인트라는 자료를 만들지 않고 책을 좀 같이 읽어보면서 교재해 보려고 합니다. 참 신입교사 교육 이 교재가 굉장히 알차게 잘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 신입교사 기간이 아니면은 이 책을 면밀하게 읽어볼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신입교사 교육을 하지만 그리고 책들을 신입교사 교육 책들을 많이 갖고 있지만 이 전체를 참 읽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교육을 받을 때는 그 교육 시간 아니면 참 새로이 뭐 공부해본다는 게 참 어려운데 선생님들이 교육 시간 동안이라도 잘 읽어보시고 또 나중에 교사를 하시다가 보시면 다시 한번 이 책을 열어서 보시면 아 이런 지금 이론적으로 배우는 이런 것들이 실제 교사를 하시다 보시면 그때는 처음 배울 때는 이론이었지만 교사를 하다 보면은 이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거였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책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선생님들 여기에 왜 오셨나요? 오자마자 아침에 오자마자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그렇죠. 왜 오셨죠? 네? 아 고개를 숙이시네요. 예, 네. 고개 숙이지 마세요. 어른들이 될수록 질문을 하면은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막 많이 일어나잖아요. 무슨 생각들을 일어나냐면 정답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잘못 이야기하면 되게 창피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고개를 숙이거나 나를 혹시 지목할까봐 굉장히 막 조마조마 하잖아요. 지목했을 때 정답 이야기 못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거.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아이들일수록 어릴수록 정답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자기 생각들을 막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어리다는 증거입니다. 예.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어른이 되어버렸다는 증거가 되겠네요. 다 고개를 숙이시네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왜 오셨죠? 예. 아, 교사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교사. 그렇죠? 교사. 가르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첫 발을 내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교사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원에서 하신 분, 교사. 아, 나 교사하고, 교사는 나의 적성에 맞아. 나의 천분이야, 천직이야 하면서 자원에서 하신 분 계세요? 아니면 하기 싫어 죽겠는데 강권에서 하신 분 계세요? 아, 그럼 어떻게 오셨나요? 업무가? 아, 교회 구원 받았으니까 교사 나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의무감에서 오셨나요? 예. 여러 가지 그 오시는 동기와 목적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아이들 정말 싫어했는데 끌려서 형제 내일부터 나와 그래가지고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저는 출발이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갑자기 청년회에서 청년회 교회학교에서 토요일날 청년회 갔더니 내일 일요일이잖아요. 형제 내일 아침에 교회학교 나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밥 막 보조교사 하면서 교회학교를 하게 됐습니다. 동기가 굉장히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시키니까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혀 아이들 관심도 없었고 아이들 좋아하지도 않았고 그랬지만 그렇게 시작하게 된 지가 벌써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선생님들 아이들 좋아하시나요? 좋아해서 자원해서 오셨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교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여기 이 자리에 계시든지 간에 확실한 것은 내가 교사를 택해서 온 것이 아니고 설사 내가 자원했다 할지라도 내가 택해서 이 교사를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셔야 돼요. 어떤 직분을 맡게 되거나 교회 일을 하게 될 때는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그 마음속에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일이 조금 힘들거나 어려워지거나 그럴 때는 그게 흔들려요. 괜히 했다. 처음 왔을 때 아이들과 대화를 했어요. 1학년을 맡았어요. 1학년. 1학년 아이를 맡았는데 1학년과 대화해 볼 기회가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질문을 딱 던졌는데 아이들이 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선생님 눈만 말뚱말뚱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난감함. 바로 좌절 분위기죠. 괜히 안 한다고 그랬는데 오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교사가 무슨 교사야. 나 신앙생활도 잘 못하는데 괜히 오라고 그래가지고 힘들게 만들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생각이 없으면 그건 하나의 얘기겠지만 조금만 나의 주변 여건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그것을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교사 안 하면 되지. 여기까지 거 뭐하러 해? 안 하면 그만인데. 힘든데. 일요일날 일찍 나와야 되고 다른 사람이 일요일날 늦게까지 쉴 수 있는데 내 욕심 피곤한데 뭐하러 교사해? 이런 그 생각이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의 직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택하여서 부르신 거지만 특별히 아이들 다른 아이들을 다른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이 귀한 교사의 직분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너희가 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이 굉장히 저는 최근에 읽으면서 굉장히 위로가 됐거든요. 아, 내가 하나님께 교사의 직분을 부르심을 받아서 봉사를 한다고 하는 게 유익이 있구나. 단순히 내가 희생하고 내가 봉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이 이 교사의 일을 하면서 나한테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구나. 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맡기셨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길 때는 그냥 맡기지 않으셔요. 그냥 아무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그냥 딱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그 말 하실 만한 사람한테 주시는 거거든요. 주시는데 나는 잘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주셨을 때는 그 일에 맞게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도 또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아이들도 모르고 재능도 내가 보기에도 진짜 무지하고 그런데 교사를 하다 보면 이 교사를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까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그냥 게으른 대로 그렇게 하면 또 되는 건 아니죠. 옛날에 성전에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성전 봉사하는 사람들이 일을 이렇게 맡기실 때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지만 그 사람들을 공교히 연구하게 하였다고 그랬거든요. 성막에 천 짜는 거 하나도 그 사람들이 공교하게 어떻게 하면 예쁘게 하나님 맡기신 대로 그 연구했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연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사로서 그냥 교사하면 되지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아이들 사랑해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어떤 이론보다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때로는 굉장히 우리가 이론이 뒷받침이 되면은 아 이래서 아이들이 이렇구나 이렇게 그때 아이에게 이렇게 가르쳤으면은 더 좋았을 거랬네 그런 것을 그때 느끼는 거예요. 저도 교사한 지 한 10여 년이 지나서 그걸 알았거든요. 그 전에는 그냥 아이들 사랑하면 되지. 일요일에 가서 같이 시청각하고 놀아주고 아이들하고 재밌게 놀고 그러면 되지. 뭔가 필요하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그냥 아이들도 사랑하고 그러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건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많이 짧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또 아이들은 이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됐는데 나는 그것을 막 강요할 때가 있거든요. 1학년인데 굉장히 수준 높은 막 이야기를 막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은 그 아이들의 특성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책을 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는 뭐 교육학을 전공해보지도 않았고 단지 교회학교 있기 때문에 책을 본 거예요. 교회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좀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책도 읽게 되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감동, 공감이 되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 이런 아이들한테 이렇게 대했어야 되는데 잘 못했구나. 그런 것들을 그제서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러면서는 이제 더 한 단계 발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신입교사 교육도 받고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아이들 수준에 따라서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아이들 발달 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를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104페이지 같이 보실까요? 그래서 아이들은 발달을 하는데 아이들은 수준에 따라서 그 발달이라는 걸 하는데 그 발달의 개념이 무엇인지 같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책 없으신 분은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1번 발달의 개념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달은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는 수정의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변화의 양상과 과정을 의미한다. 발달적 변화의 과정에는 신체, 운동기능, 지능, 사고, 언어, 성경, 사회성, 정서, 도덕성 등 인간의 모든 특성들이 포함된다. 이게 어렵죠. 한번 읽어보니까. 어려운데 정리하자고 하면 발달은 인간의 생애를 통해서 변화되는 양상과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잘 지켜보니까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들을 사람이 성장하는 일련의 평생의 과정들을 지켜보니까 어떠한 법칙들이 있더라. 어떤 단계별로 이런 수준 이런 나이대에는 이런 행동을 하고 이 나이대는 이런 행동을 하고 그런 법칙들이 있더라. 그런 것들을 연구한 거예요. 관찰해 보고 지켜보고 실험해 보고 이러면서 연구한 거예요.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잘 지켜보면은 아이들이 발달한다는 걸 선생님들도 알 수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책 안 봐도 교사를 오래 하다 보면 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경험하게 되잖아요. 1학년 경험하게 되고 2학년 경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아이들 수준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돼요. 선생님도 나름대로의 이론을 쓸 수가 있어요. 한번 써보세요. 아, 이 1학년 특성들 이렇다. 아, 2학년 되니까 아이들 특성이 이러네. 그런 것들을 아이들 그 관찰과 대화를 통해서 선생님들도 그런 이론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더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학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어떤 발달 심리 이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그 학자들이 그런 발달 심리들을 연구해 보니까 그 발달 단계에서는 어떤 유전적인 영향도 있고 또 환경적인 어떤 영향도 있더라. 아이들 사람이 성장하고 발전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유전적인 요인이 있고 또 환경적인 요인이 있더라. 교육학 전공하신 분 계세요? 우리 교육학 전공하신 분은 책을 막 다 외우더라고요. 다 외우는데 그냥 외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해만 하고 넘어가세요. 예. 자, 선생님들 보세요. 선생님들 개인적인 경험을 해보세요. 선생님들 지금까지 성장해 왔잖아요. 성장해 왔는데 나의 성품과 기질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거, 나의 지금 현재 상태까지 발달되는데 결정된 요인들이 어떤 게 있었나요? 유전적인 요인이 지배하셨나요? 나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기질, 뭐 성격 이런 것들이 나의 모든 어떤 삶을 지배하고 계시나요? 어떠세요? 그러신 분 계세요? 아니면 기질과 관계없이 나는 살아오면서 교육받고 또 구원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가 있는 거다. 현재 이렇게 멋있고 잘 절제되고 이런 상태로 있는 거다. 그렇게 하시면. 아, 예. 굉장히 용감하십니다. 예. 그 고민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자기가 가진 기질,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기질이 사람마다 있거든요. 그 뭐, 사람 성격 유형도 있고, 뭐, 학자들은 뭐, MBTI나 뭐, 애니어그램 같은 성격 유형들을 이렇게 딱 분석해 놓고, 대부분 그 유형에서 테스트를 해보면은 그 유형 중에 하나에 막 들어가요. MBTI 16가지 유형이나, 뭐, 애니어그램의 뭐, 9가지 유형. 그런 유형의 검사를 받아보면 내가 거기에 속해요. 신기하죠. 사람들마다 이렇게 타고난 기질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그 교육받으면서 내가 나의 모습 굉장히 싫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변화하고자 하는 그런 이상적인 모습들이 있는데 그걸 변화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어떤 게 나오던가요? 옆 사람이 나는 굉장히 근본적으로는 굉장히 화를 잘 내고 굉장히 어떤 다혈질적인 기질이었는데 구원받으면서 구원받고 나서 형제자매가 융화하면서 잘 지내면서 잘 참아내고 그리고 말도 굉장히 험하게 하셨는데 교제하시면서 그 험했던 말들이 굉장히 유인했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나는 굉장히 아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참 변화됐다 많이 유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결정적일 때 어떻던가요?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집에서 엄마가 나한테 꾸짖었을 때 어떻던가요? 바로 확 나오죠. 결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막 성격이 지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로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어요. 나의 인간이 변하는데 유전적인 요인이 지배를 한다. 또는 또 반대로 또 환경적인 요인을 지배를 한다. 그런 한 가지만 꼬집어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4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유치반도 똑같이 있죠. 네. 사실은 저번 교사 신입교사 교육 때는 이 과정을 그 전도사님께서 해주셨는데 이번 과정에서는 또 제가 맡아가지고 갑자기 맡게 되다 보니까 원고를 그냥 전도사님 원고 그대로 갖다 놨어요. 이름만 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보니까 유치반도 똑같이 있는데 앞부분은 우리 발달을 먼저 발달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발달 이론들을 배워야 되는데 그 이해하는 부분에서 앞부분이 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발달이란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들의 상호작용으로 개체가 생명활동에 있어서 그 환경에 적응해가는 과정이다. 발달이란 상식적으로는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변한 과정을 뜻하며 기능에 있어서는 미숙화가 낮은 수준에서 원활하게 높은 수준으로 이행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발달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발달이란 단순히 양적, 기능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심리적 측면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는 질적 변화를 의미한다. 그래서 발달, 성숙, 성숙은 생물학적 용어로 학습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물이나 인간의 학습되지 않은 행동, 즉 시각, 청각, 미각처럼 특별하게 학습되지 않아도 완전한 발육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전적인 요인이죠. 다음에 성장. 성장은 신체적 생리적인 변화, 인간 유기체 내에 생기는 생물적인 변화로 개체의 양적 증대를 말한다. 신장이나 체중의 증가를 말한다. 이거 외적인 거죠. 4번에 집중해 주의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학습 경험 학습과 성숙을 구별해 보면 양자가 모두 행동 변화이지만 학습에 의한 행동 변화는 연습이나 특별한 훈련에 의한 행동 변화이므로 성숙과 구별된다. 그러나 학습에 기초화되는 것은 개체가 가지고 있는 생득적인 성숙도 포함되므로 엄밀하게 양자를 구별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 예.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우리 발달 단계에서는 학습이라는 것도 첨가가 된다는 거죠. 발달 단계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변화를 위해서 교육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교회학교, 교회라는 것은 교육을 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어른들도 말씀을 배우는 거잖아요.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서 변화를 하잖아요. 아이들도 그 아이들의 타고난 기질이 있지만 기질이 뭐겠어요? 예? 아무리 잘나봐야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 마음속에 있는 죄가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학교 어렸을 때부터 교회학교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변화시키는데 영향력을 미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성전을 지을 때 성전 일꾼들이 모여서 공교의 연구에서 성막의 재료들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갔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거고 성전 성막을 지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지어가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 가지 각자의 역할 교회 안에는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또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목사님, 전도사님 있지만 우리는 아이들한테 목사님, 전도사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사의 그 직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온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온전케 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지체로서의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하나의 역할을 우리 선생님들은 하고 있습니다. 자, 발달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발달의 특징을 선생님들이 발달 이론을 배우기 전에 이 특징을 잘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이 발달 단계에서는 이러한 그 공통적인 특징들을 갖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달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며 각 발달 간에 서로 영향을 준다. 신체적, 지적, 성격 발달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네. 지적인 발달, 성격 발달, 신체적 발달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게 한꺼번에 같이 조화롭게 발달했을 때 정상적으로 발달을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거에 착안해서 뭐 5차원 뭐 전면 교육 막 해가지고 교육할 때 굉장히 어떤 이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 막 신체적인 성장까지 막 운동까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어떤 대안학교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몸이 발달을 해야지만이 어떤 배우는 지적 능력도 발달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몸적인 발달도 굉장히 강조해서 교육하는 그런 학교도 있더라고요. 발달은 환경과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난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가 날 때부터 지니는 성장 가능성과 환경의 풍부성, 적정성이 결정하는 형태로 성장하고 발달한다. 발달에는 일정한 순서와 방향이 있다. 예. 보시면 태아는 머리, 몸, 팔, 다리, 생식기순으로 발달하는 것처럼 발달은 두부와 미부, 중심부에서 말초부, 그 다음에 전체적인 거에서 특수적인 것들 이렇게 발달을 한다. 발달은 계속 이루어지지만 그 속도는 동일하지 않다. 인간의 신체는 다양한 기관과 신체 부위로 이루어지며 각기 다른 속도로 발달한다. 그 다음에 5번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발달에는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 인간 전체의 성장 발달 과정 중에서 특정한 발달을 가져오는 시기가 따로 있다고 보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언어를 습득해야 하는 중요한 결정적인 시기가 있으며 지적 능력을 발달시키는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 또한 신뢰감의 발달에 있어서 생후 6개월 내지 18개월의 시기가 위기적 중요 시기이다. 또는 발달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에 반드시 결정 짓고 넘어가야 되는 그때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있다는 거죠. 어떤 걸 배우는 언어를 배우는데 신뢰감 형성하는데 이런 중요한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 결정적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기는 딱 정해진 거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 이게 막 터지는 그런 시점이 결정적인 시기. 갑자기 공부를 못하던 아이가 갑자기 지적 능력이 어느 시기에 터져서 공부를 이해력이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발달하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런 때가 있고 언제는 굉장히 철부지처럼 행동하다가 갑자기 어느 시기에 이 아이가 굉장히 철들게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시기가 있거든요. 그런 결정적인 시기가 있어요. 결정적인 시기가 그런 터지는 시기가 있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 영향력을 미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때 이게 배워서 넘어가는 그런 시기가 있다. 그래서 결정적인 시기이다. 6번 발달은 개인에 따라 다르다. 어떤 발달 이론 이야기할 때 연령층별로 이렇게 많이 구분을 많이 해버리거든요. 몇 세부터 몇 세, 몇 세부터 몇 세 이렇게 구분을 해버리는데 그 발달 특성이 예를 들어서 0세부터 뭐 5세 특성이 뭐 그때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뭐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 시기의 특성을 뭐 5세 아이처럼 행동하는 그런 경향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모습들이. 그래서 발달은 개인성이 달라요. 그리고 뭐 초등학교 1, 2학년이지만 벌써 아이디가 성숙해서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지적으로 성숙하고 굉장히 그리고 선생님과 대화가 잘 되는 아이들이 어리다 할지라도 있어요. 그래서 발달 수준이 막 틀려요. 6학년인데도 막 이제 사춘기가 이르렀고 창피한 걸 아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분반 수련 해보면 내복 입고 같이 돌아다녀요. 6학년인데. 그러니까 그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사춘기라고 다 그렇게 막 정해지는 게 아니라 발달 단계가 서로 속도가 다르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도를 할 때 이 아이의 수준이 어떠한가. 내가 1학년이라고 해서 1학년 요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유치하게 할수록 좋긴 하지만 그걸 다 무시하고 아이가 대화를 이렇게 무시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6학년이라고 해서 너무 수준을 높게 다룰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발달에는 축적성이 있다. 그 다음에 8번, 아동 자신이 지닌 자발성에 의한다. 자발성을 한 아이들이 무엇인가 스스로 자꾸 해보고, 생각해보고, 느껴보고자 하는 충동력이다. 이거 뒤에 나오니까요. 발달은 양적인과 동시에 질적이다. 양적이란 키가 크고 몸무게가 늘고 뼈가 자라고 어휘의 수가 느는 등 외형적인 변화를 뜻하고 질적이란 유아우가 줄고 독립심이 생기는 등 사고 및 태도의 변화를 뜻한다. 발달은 성숙 단계에 따라 변한다. 10번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발달은 어떤 발달 단계가 있다는 거죠. 성숙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단계는 순차적으로 발달을 해요. 이 단계를 거치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가고 이 단계를 거치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차 때마다 그 아이들의 행동을 배울 수 있는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갑자기 막 이 단계를 뛰어넘고 막 이렇게 발달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앞 단계보다 뒷 단계가 더 발달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 2학년인데 뒤에도 또 이야기하겠지만 이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 있어요. 그리고 3, 4학년 수준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 있거든요. 꼭 나이를 나누는 건 아니지만 이 단계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 있는데 선생님들은 마음이 급해가지고 아이들한테 그걸 이해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럴 때는 잠시 그걸 쉬운 용어로 이야기해주고 그냥 넘어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다음 단계에 그걸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운 수준의 이야기를 꼭 다 이야기할 필요 없다는 거죠. 쉬운 수준의 이야기를 아이들이 그 수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만 지도를 해주시면 그게 기반이 돼서 뒤에 이야기하시겠지만 그게 기반이 돼서 나중에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시기가 반드시 그 다음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조바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막 다 그 어려운 신앙적인 것들을 나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 설명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시면 다시 10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왜 우리가 발달 단계를 이렇게 어려운 발달 단계 이렇게 책을 읽어보면요 굉장히 어려운 막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책을 읽다 보면은 막 이해가 막 안 돼요. 안 돼가지고 또 읽고 막 이러거든요. 왜냐하면 용어들이 자체가 너무 이렇게 막 신약 용어들은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쉬운 말을 어렵게 써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학자들은 쉬운 말을 어렵게 쓰는데 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어떤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쉬운 말을 굉장히 어렵게 써놓는 경향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굉장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발달한다. 타고난 유전적인 기질도 있지만 성장을 통해서 성장 과정 속에서 어떤 외부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이들은 변화한다. 그게 요지예요, 요지. 그러면 발달은 왜 배워야 할까요, 우리가? 이 학문적인 어려운 것들을 왜 배워야 할까요?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삐아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아, 예. 예. 훌륭하십니다. 아, 늦게 오신 분이 이렇게 좋으시네. 처음에 질문할 때는 다 대답 안 했거든요. 예. 맞아요.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자 함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보면은 이런 행동을 할 때, 아, 아이가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어? 아이의 행동에 대해 교사들이 적절하게 대응을 못해주는 경우가 생겨요. 저도 어렵더라고요. 필드에서 아이들을 만나보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막 이게 내가 이해하지 못한 행동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굉장히 그냥은 못 키우겠다. 참 교사하기 잘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교사를 안 했으면 그래도 나름 이렇게 주워드는 지식이라도 있잖아요. 교사하니까 교사를 안 했으면 아이를 막 키웠을 것 같아요.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또 아이한테 주입시키려고 그러고 또 통제하려고 그러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교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워드는 어떤 지식 때문에 아 아이가 이럴 때는 이렇기 때문에 그럴 거야. 그러면 먼저 나의 감정을 먼저 다스리고 아이가 이런 방향으로 접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라도 하는 거예요. 교사가 굉장히 잘한 거죠. 그래서 좋은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잘 도와주기 위해서 필요해요. 그리고 성공적으로 분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분반을 할 때요. 제가 이렇게 분반하는 게 쫙 보면요. 선생님마다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막 튀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에 대한 통제를 잘 못해요, 선생님들이. 그런 지혜와 지식이 많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아이들의 이제 특성을 잘 분석하면 그 아이들을 또 다스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 유형의 아이들을. 어떤 선생님은 잘 다스려서 해요. 어떤 선생님들은, 우리 반 아이들은 문제 아이들밖에 안 모였어. 그런데 또 다른 선생님들은, 우리 반 아이들은 너무, 아이들이 모범생 아이들이야. 자, 그 아이들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요. 선생님한테 차이가 있어요. 잘 들여다보면 문제 유형의 아이들도 어떤 선생님은 잘 다스려서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선생님들은 한두 명의 문제 아이 때문에 교사의 지분까지 막 흔들리는 나는 재능이 없어. 괜히 해가지고 아이들만 다 망친다. 1년이 지나면은 보람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저 아이 때문에 고생만 하고 나는 교사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그냥 편하게 형제자매들과 같이 청소하고 교회당 청소하고 이럴 때가 좋았어.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위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교사하면 안 돼.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발달을 이해했다면 저학년을 이렇게 휘어잡는 방법이 있어요. 저학년 아이들. 저학년 아이들을 휘어잡는 방법 뭐 있어요? 예? 꼬마 아이들, 유치반 아이들, 제일 약한 게 뭘까요? 네? 예? 네? 간식. 예, 네, 또요? 생각이 나시나요? 예. 네. 칭찬과, 그리고 간식, 보상. 칭찬과 적절한 보상. 그런 것들 해주면 아이들 꼼짝 못 해요. 막 통제하려고 그러면 티가 나가는데, 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굉장히 문제아가 있었어요. 굉장히 선생님들 보기엔 다 이렇게 문제아. 그런데 여기 공과 시간에도 막 산만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암송 같은 거 잘 안 해와요. 걔를 지켜봤어요. 지켜보고 있다가 공과를 할 때 걔가 잘하는 부분 있잖아요. 걔가 그래도 인사를 잘하더라고요. 맨날 공과 시간에 인사 막 상 주고 그러니까 강조를 하니까 인사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여기다가 썼어요. 여기다가 제가 공과 때마다 상을 주거든요. 그래서 공손한 인사상, 바른 자세 말씀상 이렇게 상을 주거든요. 걔는 바른 자세 말씀상하고는 먼 거예요. 굉장히 거리가 먼 애예요. 그래서 상탈 가능성도 없고 칭찬받을 그런 유형이 굉장히 없어요. 그런데 공손한 인사상에서 걔 이름을 확 불렀거든요. 얘가 어리둥절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아 나도 칭찬받을 수 있는 게 있구나. 나도 잘하는 게 있구나. 모범머리가 되는 거예요. 걔는 그 학교 오면은 물론 산만하죠. 근데 제일 잘하는 거 뭐냐면요. 선생님한테 달려와서 인사해요. 그 다음부터 더 적극적으로 선생님 막 화장실 가는데 쫓아와가지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가요. 그런 칭찬이 아이들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잘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분반할 때도 그 선생님 간식 하나 가져올 때도 아이를 시켜보세요. 그러면서 그 아이한테 시켰을 때 가져왔을 때 이 철이는 우리 반의 간식 대장이다. 간식 대장. 그러면서 뭐 대장 시켜줘 대장이라는데 그러면 간식 더 가져와요. 선생님 제가 가져올 거예요. 막 가서 막 가져와요. 우리 누구 친구는 선생님 정리도 잘 도와주고 너무 선생님 좋다. 정리 정도는 대장이다. 막 이렇게 뭐 대장 하나씩 시켜줘봐요. 칭찬해주는데 안 움직일 아이들 없어요.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아이들이요 굉장히 이렇게 산만하다가도요. 저는 이제 공과라니까 산만한데요. 제가 공과를 할 때 봉지를 하나 들고 오거든요. 거기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사탕하고 초콜릿이 들어있어요. 막 떠들다가도 공과 이제 선생님 딱 나오는데 성경책보다 성경책 딱 위에다가 사탕을 탁 얹어가지고 탁 들어오고 초콜릿 엄청 큰 거 여기다 이렇게 탁 들고 와요. 우와! 그러면서 조용해져요. 우와! 초콜릿 선생님이라면서 바로 저 초콜릿은 누구한테 가는 건지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바로 홍행여나 하면서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 칭찬과 보상에 의해서 잘 다루어져요. 고학년, 6학년도 그럴까요? 예? 6학년은 안 그래요. 시시하잖아요. 사탕 하나, 100원짜리 사탕, 아유, 시시해. 이렇잖아요. 6학년은 이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겠죠. 고학년 아이일수록 어떤 탐구적인 거, 그리고 논리적인 거, 친구 관계, 아이들이 마음에 감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을 자꾸 마음을 일깨워서 감동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건 더 아이들이 탐구심을 유발하고 아이들이 생각해보게 하고 이런 것들 해야지 아이들이 움직여요. 6학년 가가지고 아이들한테 막 시시한 이야기하면 아이들 막 다 산만해져요. 근데 아이들한테 질문을 던져가지고 자기 관심 있는 사항, 학교에서 뭐 왕따 이야기, 학교에서도 막 그 잘생긴 연예인 이야기, 그걸 이렇게 꺼내면 아이들이 벌써 집중하게 돼요. 연예인 이야기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하기 위해서 먼저 그 아이들이 관심 사항을 먼저 꺼내는 거죠. 관심용. 내가 하는 이야기인데? 내가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유형을 알아야 되고 발달 단계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수준에서 아이들 다루는 방법은 유효적절하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까도 강조해서 이야기했지만 그 시기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유동적으로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빨리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네. 그 발달 심리 연구를 이렇게 학자들이 이제 많이 했는데 말씀 그대로 아이들 행동이 어떻게 발달해 가는가 이렇게 관찰해 보고 또 실험해 보고 이런 거에 의해서 연구를 했다. 그래서 발달 심리의 여러 분야에 여러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발달 심리학 책 보면 다 이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났다. 그 지적인 발달, 그다음 키가 자라났다. 신체적인 발달,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왔다. 이건 영적인 발달.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왔다. 이거는 사회적인 정서적인 발달이 일어났다 해서 성경에서 찾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으로 여러 가지 발달 심리학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삐아제를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학자들이 있는데 비성경적인 학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그 학문의 영향을 받아서 지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시중에서 책을 고르실 때도 잘 고르셔야 돼요. 이 사람이 성경적인 사람인가 비성경적인 사람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발달 이론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긍정적인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삐아제 인지 발달 이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에서 말씀을 전하는 어떤 체계, 그다음에 그 학년을 나누는 체계, 공과라는 이런 체계가 피아제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인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구성이 됐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골드만이라는 사람은 뭐 종교적 사고 발달 이론이라는 거 있거든요. 그런 이론들도 피아제 이론에서 많이 그 발췌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뭐 종교적인 발달이 이렇게 일어난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의를 많이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피아제 이론은 발달 그 선생님들이 피아제 이론을 한번 책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은 아이들이 성장을 할 때 스스로 아이들은 구조화할 수 있는 어떤 틀을 가지고 있다. 그게 이제 피아제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어떤 것들을 배우고 조절해가는 그런 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도식, 세키마라고 하는데 그런 조직화된 패턴이 있어가지고 그 아이들은 어떤 내용이나 경험을 할 때 그 형식에 따라서 더 체계하는 틀이 있다는 게 이제 피아제 이론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정보나 개념을 어떤 도식에 통합시키는 게 동화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기존 도식으로 해석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자극을 만나게 되면 그것을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이제 그것을 평형화 시키는 거거든요. 뭐냐면, 예를 들자면, 아이들이 연필을 이렇게 글씨를 막 쓰는 연습을 하잖아요. 막 이렇게도 잡아보고 저렇게도 잡아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필을 이렇게 잡는 틀을 이제 익히게 됐어요. 그죠? 이제 동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잘 써지는구나.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하고는 틀을 이렇게 스스로 배웠어요. 근데, 연필을 깎을 때는 어떻게 잡아? 똑같이 잡아가지고 못 깎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막 실수를 이렇게 똑같이 잡아서 이렇게 막 깎으려고 노력하는데 실수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되잖아요. 해보면서, 아, 연필 잡는 방법대로 깎으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달으면서 그것을 이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조절. 조절해서 잘 깎아지는 방법을 이제 터득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이제 자기만의 이제 틀을, 경험의 틀을 이제 갖는 거예요. 자, 일부적인 요인이 있었어요.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그, 피아제랑, 비보츠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비보츠키 이론도 한번 공부를, 면밀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비보츠키 이론하고 피아제 이론의 차이는, 피아제는 아동 스스로 그런 걸 체계화시킬 수 있는 틀을,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이렇게 학습해 간다라는 그런 틀이, 그런 이론, 그런 것 중심으로 이렇게 나누는 게 피아제 이론이고, 비보츠키 이론은 그, 도움을 주는 사람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옆에서 경험 있는 사람이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그거 깎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발달 단계가 있는데, 우리 초등부에 해당, 이제 4단계로 이게 발달 단계를 정했는데, 우리 초등학교에 해당되는 것은 3번 구체적 조작기와 4번 형식적 조작기인데, 선생님들이 앞에 1번, 2번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7세, 지금 8세, 9세 아이들을 할지라도 이 앞에 1단계, 2단계, 이 단계가 특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단계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출생에서 2세까지는 유아들은 성인의 가르침이 없어도 스스로 학습한다. 그 주위 환경에 대한 선천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서 보고 듣고 만지는 감각을 이용하여 주변 세계를 탐색한다. 따라서 안전한 장소에서 다양한 사물을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탐색 활동을 격려해주도록 한다. 나중에 우리 자매님들 많으시는데 애 키울 때 참고하셔야 돼요. 어떤 자매님들은 깔끔하셔가지고 집에 방에 아무것도 없이 막 다 정리해버리시고 문 털어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아이를 거기에 키우시는 분이 어떤 분 봤어요. 물건을 다 다락방에 이제 얹어놓고 아깝잖아요. 아이들이 만지면 다 깨지거든요. 깨지고 망가지고 막 그러는데 아이들은 막 만지고 빨고 막 그러잖아요. 조그만 아이들 보면은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그게 아이들이 학습하고 있는 거예요. 학습하고 있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못하게 막아버리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물건이 아깝더라도 그냥 조금 지저분한 거 너무 지저분한 거 아니면 그냥 놔두세요. 그냥 빨라고. 그게 아이들은 막 만져보면서 물어보면서 이렇게 학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격려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 전조작기는 2세에서 6세, 7세 정도까지 이 전조작기인데 논리적인 사고를 전단계로 논리적인 사고는 논리적인 사고를 하기 전 단계로서 논리적인 사고는 아니더라도 사물과 사건에 대해 머릿속으로 생각한다. 생각 개념보다는 실제를 신뢰하며 그 당시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사물을 주로 그들 자신의 관점으로부터 본다. 언어가 급속도로 발달한다. 한번 주위에 있는 그 이 시기의 아이를 한번 봐보세요. 말이 엄청 많죠? 말이 전혀 막 얼토당토 않은 말들을 계속해서 말을 막 하고 지어서 하고 어디서 그렇게 많이 지었는지 말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언어가 급속도로 막 발달한다. 그렇지만 그 말에 논리성이 있어요, 없어요? 논리가 전혀 없어요. 막 이 말했다가 그걸 또 이렇다는 이야기지 하면서 이야기하면 막 딴 이야기하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직관적인 판단을 한다. 논리적인 사고보다 직관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같은 양 같은 수라도 모양 형태가 바뀌면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거 한번 되게 재밌거든요. 이거는 실생활에 참 적용할 수 제가 적용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아들과 딸이 있는데 딸은 6살이고 아들은 4살이거든요. 먹을 걸 같이 똑같은 그릇에다가 똑같이 부어서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 것만 먹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절대 자기 것만 안 먹어요. 한번 봐요. 누나 거, 동생 거. 내 거보다 많나? 한번 봐요. 많은 것 같은데? 너 저거 먹을래? 똑같은 건데. 네, 그러잖아요. 막 싸우거든요. 그리고 그릇을 다른 것을 주면 큰일 나요. 왜냐? 자, 요렇게, 요런 그릇에다가 똑같은 양을 부었어요. 넓적한 그릇에다가 똑같은 양을 부었어요. 자, 네 살짜리 주환이는 어떤 걸 먹으려고 그럴까요? 요거 주면 똑같은 건데 요거 주면 큰일 나요. 너 저거 먹을래? 저거? 저 큰 거? 많아 보이거든요? 근데 양은 똑같단 말이에요. 부어보면 똑같거든요. 그 4살짜리 아이는 이 똑같은 이 물을 넓적한 그릇에다 부으면 그게 더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고를 하는, 직관, 보이는 대로 이제 인식하는 거예요. 많다고. 그래서 실생활에 저는 잘 적용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먹을 걸 줄 때는, 둘째를 줄 때는 큰 그릇에다, 넓적한 그릇에 주고, 첫째에다 줄 때는 조그만 그릇에 주지만, 기성말로, 니 거의 다 많아.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첫째는 6살이지만 그거를 이제 이해를 했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더 어릴 때는 그걸 이해를 못했는데, 자꾸 싸우니까 이제 그런 방법을 적용해 봤더니, 아, 첫째가 아니 그걸 알아요. 아빠는 공평하게 주는 거다. 그렇지만 그릇만 달리 주는 거다. 그래도 둘째가 이렇게 찡찡대고 울면 어떻게 하죠? 더 달라고 그러면은, 니께 더 많아. 그렇게 이해시키려고 그러면 이해를 할까요? 이 시기에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아빠가 봐라. 똑같은 걸 너한테 더 많이 부어준 거다. 이렇게 이해시키려고 그러면은 절대 이해를 못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도 울면은 그냥 가자. 많이도 안 집어요. 한두 개 집어가지고. 우와, 좋아하니까 훨씬 더 많네? 그러면은 기분이 업돼가지고 내게 더 많다?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아이의 시기에 맞게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이해시켜. 니께 더 많어! 뭐 이러면 절대로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직관적인 판단이고 4번에 말한 자아중심, 모든 걸 자아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4-3번 보시면 자아중심성이 강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관심을 많이 필요로 한다. 지금 초등반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도 유치반에 가보시면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유치반에 가면 굉장히 보람이 있어요. 왜냐? 선생님들 가시면 아이들이 선생님들 절대 모른 척 안 해요. 선생님들 보면 엄청 반갑게 대해주고 애들이 선생님들 최고예요. 막 안아주고 막 뽀뽀해주고 그 다음에 서로 선생님의 무릎에 앉으려고 해요. 자아중심적이고 자기가 제일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게 유치반 아이들의 특성이거든요. 근데 초등부 아이들은 점점 가면서 5-6학년이니까 안아주면 어떻게 돼요? 예? 아, 징그럽다 그러죠. 그런데 그런 이 아까 특성이 나이마다 구분지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5-6학년 아이들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안아주면 선생님의 사랑을 느껴요. 관심을 느껴요. 그래서 그 시기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한두 가지는 그 전 단계 것을 해도 좋은 것은 해도 굉장히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차림, 머리 모양, 액세서리 이런 것들 안아주는 거 이런 애정적인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해줄 필요가 있다. 이게 유치반 이 전초등학교 아이들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1, 2, 3학년 뭐 더 나아가서 9학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질문은 단답형 질문보다는 개방적인 질문을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이게 좋을까? 우유 먹을래? 물 먹을래?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뭐 이렇게 그런 질문들을 해주는 게 좋다. 네, 넘어가시죠.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은 6번 같은 경우는 아이들은 시청각 자료 같은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인형 같은 거 실제로 살아있다고 느낀다. 이렇게 인형극 하면은 그 나오는 인형들이 실제 살아있게 느끼기 때문에 그 인형하고 대화가 가능해요. 그렇잖아요. 분반할 때도 그 인형 가지고 이렇게 선생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도 1학년 같은 경우는 통해요. 인형하고 인형과의 대화. 근데 선생님하고 대화한다 생각하지 않고 아이들이 몰입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걸 봅니다. 신앙 지도가 중요한데 제가 왜 그 또 말씀드리지만 전조잡기인데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초등부 저학년에도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 지도할 때는 그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에 비유해 설명해 준다. 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할 때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인식하냐면 부모와 같은 분으로 인식하거든요. 우리 선생님들도 그 신앙생활에 그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 보면 계시면 하나님을 곡해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자기가 살아온 환경 속에서 대부분 부모님처럼 많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하나님과 가까이 막 대화도 엄청 많이 하고 막 기도도 엄청 편안하게 잘하는 분이 계시는데 어떤 분은 굉장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무겁게 생각하고 뭐 잘못하면 하나님 큰일 나겠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잘못해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금방 이렇게 뻔뻔하게 이렇게 나가시는 분 계시잖아요. 어렸을 때 자기 부모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특히나 부모님의 역할은 부모님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의 역할도 중요하죠.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율법의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나한테 맨날 혼내고 화내는 하나님만 될 수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사랑스러운 하나님, 나를 사랑해주시는 하나님, 보호해주시는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부모님과 선생님에 의해서. 근데 그 영향력을 강하게 미치는 그분들이 곡해를 하게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신앙이 삐뚤어지게 나가서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삐뚤어지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죄에 대한 자각 능력이 떨어지고 스스로 믿고 안 믿는 문제에 대한 결정할 수 있는 결정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구원 하시면 될까요? 예. 네. 막 구원 막 너무 강조해서 하실 필요 없어요. 그 있는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뭐 창조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부분만 잘 아이들한테 이해를 시켜줘도 나중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는 구원받을 수 만한 나이가 될 수 있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너무 그 아이들한테 그걸 강조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지옥에 대해서 아이들 구원받게 하려고 막 지옥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안하게 막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지옥 사진 막 그 막 불 속에서 막 고생하는 고통하는 그 지옥 사진 막 보여주면 봐라 는 지옥감 이런다 막 이러면서 막 자극시키는 그런 것들은 좀 아이들한테는 좋지 않다. 아이들이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로는 배운 것을 막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있는 그대로.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실질적으로 자기가 그 믿음에 의해서 나오는 그 말이 아닌 경우가 아이일수록 되게 많이 있거든요. 우리 4살짜리 주한이도 산에 올라갔다 오면은 뭐 내려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주한이 아빠가 이야기하죠. 주한이 누가 만들었을까? 그러면은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엄마가 만들었어?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주한이 거기서 이제 발생을 해요. 저 나무는 누가 만들었어? 물은 누가 만들었어? 그렇게 이제 만든다는 개념을 인식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실체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내가 이야기해줬기 때문에 무조건 말로 앵무새처럼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믿음과 신념에 의해서 이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야. 이렇게 인식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체적 조작기는 실제 우리 초등부 교육에 가장 중요한 7세에서 11세 요 나이대의 어린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 때 시기는 논리적 사고력이 점점 발달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물에 두세 가지 차원을 고려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고 과정은 실제 관찰하고 경험한 상황에 국한되어 있다. 미래에 대한 추상적인 사고는 미숙하다. 복음 지옥에 대한 사고도 아직 미숙하다. 그래서 추상적인 사고가 미숙하다고 그랬잖아요. 선생님도 노력을 하셔야 될 게 우리가 아이들한테 전달하는 신학적인 내용들은 추상적인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추상적인 개념들을 아이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바꿔주셔야 돼요. 구체적인 언어로. 아이들이 이 시기 아이는 그 자기가 관찰하고 경험한 거에 대해서 극한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관찰했고 경험한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을 이해를 시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따가 예를 들어주겠습니다. 그 다음 3번 관계성의 이해인데 사물과의 관련성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대상을 여러 대상과 서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예. 뭐뭐처럼, 이것처럼 이것도 그런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 아이의 특성은 이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로, 야, X가 Y보다 더 길어, 막대기가. X란 막대기 있고 Y란 막대기가 있는데, X란 막대기가 Y란 막대기보다 더 길어. 알았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Z란 막대기 있는데, Z란 막대기는 X보다 더 길어.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나서, 어떤 게 제일 길까? 그 이야기 해주면 아이들은 절대 대답 못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게 제일 쉬워요? 긴 거 보여주고 요거 있다 어떤 게 제일 기니? 그럼 딱 짚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추상적인 말을 해버리면 이해를 전혀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과를 하거나 분반을 준비할 때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고 경험한 거는 소재들을 많이 찾아보세요. 요즘에 굉장히 분반 준비하기가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옛날에는 분반 준비할 때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항상 기독서점을 찾아다녔어요. 기독서점 가가지고 막 보면서 서점 가서 보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내 친구 네이버가 있더라고요.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쫙 뜨잖아요. 그럼 쫙 읽어보면 아이들이 관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 공과 주제에 대한 것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공과를 할 때 보호. 지지난주 공과가 보호를 받은 아기 모세였어요. 보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실래요? 1학년입니다. 선생님, 보호에 대해서 아이 1학년인데 어떻게 설명해 주실래요? 보호.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보호. 예, 잘하셨어요. 아이들이 알고 있는 거, 이미 엄마가 나를 보살펴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다. 이렇게 하나님은 더 사랑하시고 더 나를 지켜보신다. 이렇게 연관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공과를 할 때 그 그림 딱 사진을 딱 보여줬어요. 짠 보여준 사진을 딱 보여주는 거죠. 말로 이렇게 엄마가 아빠 너희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 더 그런다. 그거보다도 아이들한테 질문을 딱 던지는 거예요. 사진을 딱 가져오는 거예요. 강아지 사진을 딱 주는 아이들은 그런 사진 좋아하거든요. 강아지 사진인데 엄마 강아지, 엄마 개가 있고 아기 개가 있는데 엄마 개는 다 그을렸는데 아기 개는 그을리지 않았어요. 야, 불 속에서 살아남은 개가 있었다. 불 속에서 소방관 아저씨들이 들어가 보니까 강아지 한 마리가 살아나왔는데 이상하게 아기 강아지는 하나도 그을리지 않고 멀쩡하더라. 왜 그랬을까? 불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고개를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러면 그 다음에 사진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을린 엄마의 사진. 엄마 개의 사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유출을 하는 거예요. 그 사진을 보면서 유출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 엄마 개는 이렇게 다 그을려져 있었다.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엄마 개가 아이 강아지를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 엄마 개가 아기 강아지 그 위험에서 보호해 주는, 그 죽지 않게 살게 감싸주는 게 그게 바로 보호다. 그것을 아이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속에서, 물에서 막 물장난하는, 튜브를 타고 물장난하는 그 아이 사진을 딱 보여줘요. 굉장히 깊은 물이다. 깊은 물인데 아이가 수영을 하고, 물장난을 하고 있어. 위험해. 떠내려갈 것 같아. 어떻게 될까? 막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물살을 쐬가지고 막 떠내려가는 것 같아. 어떻게 해. 근데 아이는 안전할까? 물어보면 아이들이 안전하다고 대답을 했어요. 1차적으로. 그럼 왜 안전할까? 물어보니까 뭐라 대답할게요. 튜브가 있으니까 안전하다. 대부분 보이는 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걸로. 튜브 때문에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튜브가 실제로 보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튜브 때문에 물에 떠있을 수 있지만, 물에 떠내려 갔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때 막 뛰어가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누굴까? 그러면 다 아빠요. 예, 네, 아빠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거기에서, 아, 아빠가 내 위험에서 보호해주는 분, 나를 지켜주고 계셨구나. 그분이 바로 아빠였구나. 나 혼자 튜브 타는 거, 튜브가 나를 보호해준다 생각했는데, 나를 지켜보시고, 내가 위험했을 때 제일 먼저 쫓아오시는 분이 아빠였구나. 그게 바로 보호라는 개념을 아이들한테 그럼 보여주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이 성경적인 내용을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모세 이야기도 하면서 하나님 모세를 이렇게 보호해주셨고, 너희도 지금도 아빠가 너희를 가까이에서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너희 옆에 하나님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개념, 그 하나님이 보호해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런 개념들을 자꾸 설명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번 보면 약속 규칙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이 또래 아이들은 절대적으로 어떤 규칙을 정해줘서 정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협동적인 어떤 상호작용을 위해서 약속이라는 것을 분반 시간에 할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정한 약속은 스스로 잘 지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항상 학년 초에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다 정해주지 말고요. 아이들과 모여서 우리 무슨 약속을 한번 해볼까 하면서 이렇게 약속들을 몇 가지만 적어가지고 학년 초에 계속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는 그걸 이렇게 붙여놓으세요. 이렇게 칠판 같은 거 있으면 우리 반 약속 해가지고 붙여놓으세요. 그래서 막 떠드는 아이가 있으면 여기서 말씀하지 마세요. 요거 3번 그러면 다른 친구들 야야 너 3번 어겼잖아. 그러면 서로 이렇게 주의를 하는 그런 게 됩니다. 막 소리 지르면 조용해 이렇게 할 필요 없다니까요. 3번만 가르치면 된다니까요. 예. 5번 예. 단어 자체에 대한 이해는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잘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너무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들을 설명하는데 막 선생님만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많이 묵상해가지고 감동을 받았단 말이에요. 막 영적인 막 성경의 영적인 막 의미들을 막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그걸 그대로 이야기하기 쉬워요. 막 와가지고 있잖아. 막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랬잖아 이러면서 막 그것을 막 아이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막 이야기 열변을 토하시는 분들도 막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오히려 이때의 아이들은 있는 사실 그대로 문자적인 것들을 설명을 잘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이때 아이들은 오히려 아까 약속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상징적인 의미에 대한 미숙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약속을 정해서 어떤 기도하는 거, 말씀 듣는 태도, 어떤 신앙의 규칙, 규범들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몸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선생님들이 반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약속만 해놓고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신뢰가 없는 분이 돼버린 거예요. 선생님이 약속해놓고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약속을 안 지키는 분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반드시 아이들과 신뢰를 형성하고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 라는 것을 아이들이 말로가 아니라 몸으로 이해할 수 있게 반복 숙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세부터. 기도할 때도 아이들이 기도할 때 기도할 준비도 안 됐는데 선생님 혼자 막 기도하지 마세요. 아이들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하나님한테 기도드리는데 우리 예쁘게 기도해보자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연관 지어서 이렇게 자세를 갖추고 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게 신뢰입니다. 하나하나씩 어떤 규칙, 신앙의 규칙들을 지킬 수 있도록 규범화 해줘야 돼요. 이 나이 시기에는. 아까 7번 아까 같은 맥락입니다. A는 B와 같은데 B는 C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A는 C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초중학년 이 어린 아이들 이 구체적 조작기 아이들은 학년을 구분하지 말고 구체적인 예와 시청각 자료를 많이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게 뭘까? 이 성경 주제는 이건데 아이들이 아는 용어는 뭘까? 아이들이 쓰는 말은 뭘까? 아이들의 관심 대상은 뭘까? 이런 것들을 자꾸 선생님들이 관찰을 하셔야 돼요. 이제 옛날에는 아이들이 말하는 거, 아이들 용품, 문구사 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또 마트 같은 데 가서도 아이들 용품도 한번 봐보세요. 아이들이 뭘 좋아하나? 뭘 잘 가지고 놀지? 뭐 이런 것들 잘 살펴보세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는 뭐지? 참고로 아이들은 지저분한 이야기 좋아해요. 조그만 아이들 아시죠? 예. 코딱지 이야기, 막 그 똥 이야기, 방구 이야기 나오면은 확 집중해요. 그리고 동물들, 귀여운 동물들, 아이들 막 집중 짱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아이들의 지적 능력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신앙 지도도 어떤 분들은 우리 어른 전도 집회처럼 전도 집회 하면 안 되죠. 어떤 분들은 특히 수양회 가면 딱 보여요. 자료를 엄청나게 많이 준비해 가요.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정적이죠. 근데 그 자료를 이제 아이들한테 막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 자료 자체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자료 자체를 이해를 못 하는데 자료 막 우주의 엄청난 것들 막 무슨 이론들 막 이런 것들 막 보여주면서 이런 이론이 있는데 이런부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절대 그렇게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료 자체를 설명을 잘 못 하니까. 그런데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은 그런 걸 잘 이해 못 한다. 그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자료도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 반드시 중요한 것은 너무 다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 이 시기에 배워야 될 것을 배우고 다음 단계로 넘겨라. 배울만 하면은 가르치되 봐서 아직 얘가 이걸 이해할 시기가 안 됐다. 그러면 그 수준에 맞춰서 그 수준에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자꾸 설명해주고 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시지 너무 강요해서 내가 아니면 해결을 못해 이렇게까지는 하지 마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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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좋은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엄청 좋은 게 교육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세뇌 교육이잖아요. 북한 다 아시잖아요. 계속해서 어렸을 때부터 막 말을 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그게 어렸을 때부터 세뇌가 되다 보니까 바뀌지가 않잖아요. 그 어렸을 때 가졌던 가치관은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 아이들이 이해하고 내가 어떤 분석해서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신 사실에 대해서 이해해서 믿는다기보다도 선생님들이 살아계신다? 그러면 살아계신 거예요. 그리고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것은 9학년 형식적 조작기 아이들한테 논리적인 사고로 그때는 아이들이 이해하거든요. 이스라엘 역사가 왜 이스라엘 역사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시기 때는 그 자세히 설명해서 하나님 역사를 봐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저학년 아이들은 선생님이 살아계시다기 때문에 살아계신 거고 선생님이 지옥에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아빠가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그 아이들은 앵무새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친구한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한테도 논쟁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있잖아 하나님이 우주도 만들고 하늘도 만들고 산도 만들고 땅도 만들었다? 그 자기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 신앙적인 것도 배웠기 때문에 신념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는 않거든요. 너 안 믿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신념을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 세뇌가 됐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형식적 조작기는 11세 이제 고학년 아이들인데 형식적 조작기에 넘어가기 전에는 구체적인 사고를 알아야 돼요. 그 구체적인 조작기 때 구체적인 사고를 알아야 돼요. 그 형식적 조작기랑 구체적 조작기 이렇게 막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도 어려워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니 하면서 아이들한테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빛과 소금이라는 그 특성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구체적 조작기라는 거예요. 그 보이는 것을 잘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알았을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내가 세상에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거구나. 그것을 이제 구체적 조작기 때는 그것을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형식적 조작기 때는 이해하시죠? 그래서 구체적인 것들을 잘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것들을 잘 못 배우면은 그 추상적인 거, 형식적인 것들을 잘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네, 형식적 조작기 시기에는 추상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시기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른처럼 다 그 추상적으로 다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유, 정의, 사랑 이런 추상적인 원리들을 이해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자유, 정의, 사랑 잘 아세요? 잘 모르잖아요. 아이들도 그 정도예요. 그래서 너무 나랑 대화가 완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낮춰서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대화는 잘 됩니다. 1번, 조합적 사고가 가능하다. 하나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모든 가능한 해결책을 논리적으로 궁리해본다. 이러면서 문제 해결에 이르게 되는 사고를 말한다. 요 관점이 고학년 하시는 분들은 이거 잘 문제 해결 방식 지도를 많이 해줄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이 고학년 아이들한테 그 구체적 조작기 아이들한테 노랑 다섯 가지 액체를 가져와서 두 가지 액체를 이렇게 조합해서 노랑색이 나왔다. 그럼 너희들도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구체적 조작기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 네? 거기서 딱 두 개만 뽑아요. 두 개만 뽑아서 딱 해가지고 안 나오면은 안 되네. 안 돼요, 선생님. 하고 이러는데 이 형식 조작기 아이들은 자꾸 해봐. 이것도 해보고. 문제를 해결해보는 거예요. 자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그 고학년 아이들을 맡게 됐을 때는 재밌어요. 그 아이들과 같이 문제에 같이 접근해가지고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아이들과 같이 교제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들이 당면하는 문제, 그 학교에서 당하는 문제들, 사회에서 대중문화에 당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같이 토의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무조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딱 정의하면 아이들 막 숨 막혀 막 죽어요. 그런데 아이들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이끌어 가야 돼. 좋은 방향을. 아, 이건 어떻게 생각하니?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좋은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조력자가 되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2번, 모델이 될 만한 어른을 찾는 시기. 고학년 선생님들은 굉장히 아이들한테 영웅이 돼야 되거든요. 영웅이. 그리고 굉장히 자신감 있게 접근해야 돼요. 선생님들이 자신감이 없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선생님을 우습게 생각해요. 다른 모든 대화가 안 돼요. 근데 아이들 앞에 선생님은 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자신감 있는 사람. 그리고 잘하는 사람. 못해도 잘한 척 하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커 보이는 거거든요. 아이들은 그 모델을 찾기 때문에. 그래서 영웅의 스타가 필요하다. 그래서 선생님이 굉장히 신앙의 모범이 돼야 된다. 모범적인 선생님을 보고 우리 선생님 닮아야 되겠다. 이거 아이들이 생각 안 한 게 아니라 생각을 한다니까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구원받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시기에 그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고학년도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사회적인 문제, 3번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 옳고 그름, 그런 기준들을 스스로 세우고 자기 자신의 판단을 발표하기도 한다.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가치 판단을 누가 정해준 게 아니라 이제 그 전에 배웠던 걸 기준으로 해서 가치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운 거는 구원받은 부모의 모순을 행동을 깨닫기 시작한다.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저도 무섭거든요. 이제 아빠는 교회에서는 뭐 이렇고 집에서는 이렇고 이럴까 봐 무섭거든요. 지금 어리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도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빠는 교회에서는 뭐 이렇고 집에서는 이럴까봐 굉장히 무서운데 그 모순 때문에 아이들이 사실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밖에서 교회에서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모습이지만 집에서는 나한테 함부로 대하고 나한테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해서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될 시기에는 나 교회 안 가 이런 말이 바로 중학교 때만 되면은 안 가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래 집단의 행동 규범을 따르려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남녀 대립 의식. 강하죠. 6학년 교실 가보세요. 대립 가고 세웁니다. 싸우죠, 막. 그 다음에 죄의식을 느끼기 시작한다. 예. 죄와 복음을 설명해주기 굉장히 좋은 시기라는 거죠. 죄와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신앙 지도가 우리가 삐아제의 이론을 바탕으로 어린이 전도 집회 때 가장 초점이 되는 대상은 형식적 조작기에 있는 초등부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복음을 설명할 수 있고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성, 예수님의 비유, 어린 양의 피에 대한 의미들을 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교제가 가능한 시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돼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이렇게 삐아제 인지발달 이론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아이들 지도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콜버그 도덕성 발달 이론, 도덕성이 발달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도덕성 발달 이론이나 그 다음에 사회성 발달 이론, 그 다음에 책들을 막 찾아보면 종교성의 뭐 발달 이론, 뭐 이런 발달 이론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선생님들이 스스로 책을 읽어보시면서 연구를 해봐야 될 대상인 것 같아요. 연구해봐야 될 과제인 것 같아요. 그 연구를 했을 때 아이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인데 그냥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우리한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할 수 있게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 그랬죠? 공교히 연구하는 일을 교사들은 교사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달달달 다 외워도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일반 학교 선생님들 임용고시 준비할 때 공부 엄청나게 하잖아요. 보니까 막 책을 다 외우더라니까 이렇게 두꺼운 책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우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막 말로 막 줄줄줄 저는 책 안 보면 잘 이야기 못 하거든요. 오늘 강의도 이거 없었으면 스스로 이렇게 더듬더듬 했을 거예요. 근데 일반 학교 선생님들은 막 다 외워가지고 막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될 수 있습니까? 못 변화시키거든요. 그런 이론들 가지고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없어요. 오직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일을 하시냐면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누가 주를 알아서 주의 마음을 가르치겠느냐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에.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그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잘 전달해 줬을 때 아이는 성장을 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말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그런 틀림없이 그런 주역이 여기에서 나올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보면 굉장히 보람이 있어요. 현재 분반 아이들이 굉장히 비전이 없어 보일 때 있거든요. 이 아이들이 커서 뭐 되나? 내가 지금 뭐 하나? 내가 가르치는 거 아이들이 이해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실망이 되고 낙담일 수가 많은데 우리는 결과를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과정. 내가 영향력을 그 아이들한테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거기에 아이들이 발달 단계에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하나의 어떤 비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틀 같은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자라나는데 이렇게 버팀목 같은 역할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한 역할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보람 있겠죠. 부담 가지라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보람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성장하는 모습들 보면서 분명히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또 우리한테 그 일을 통해서 상급이 분명히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시면 교사 생활이 보람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진짜 힘든 게 교사입니다. 예. 그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이렇게 장황하게 너무 빨리 말씀드려가지고 너무 죄송하고요. 시간이 저는 다 하고 시간이 남겠다 생각했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뒤에 부분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귀한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한 만물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잃어버리고 또한 잃어진 영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에게 맡은 직분을 가진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저희가 깨끗한 통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선생님들 이제 첫발을 내딛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공교히 연구하고 앞으로 만나게 될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